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수감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행방불명 상태라고 측근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 씨는 이날 그의 변호사를 인용해 나발리 씨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직원들이 나발리 씨는 더 이상 그 시설의 수감자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르미시 씨는 현재 나발리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다만 러시아 내 30곳 정도 존재하는 특별수감시설로 옮겨졌을 수 있다면서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 씨는 사기와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나발리 씨의 측근들은 나발리 씨가 1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던 중 지난 8월 19년형이 추가 선고된 이후 러시아의 교정시설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이감될 것에 대비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나발리 씨의 이감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나발리 씨의 행방불명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나발리 씨가 즉시 석방돼야 한다면서 나발리 씨는 처음부터 수감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발리 씨의 행방불명 소식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년 3월 실시될 러시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판민진 베트남 총리의 환영을 받았으며 숙소로 향하는 길에는 베트남 시민들이 양국의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 베트남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 앞서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올해 15주년을 맞은 중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양국 공동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 양국 공산당과 국가관계의 방향에 중요한 전략적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남중국해 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시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응우엔 서기장이 하노이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기존보다 두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멘 내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오늘 홍해 인근에서 외국 국적 상선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동원된 이번 공격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 북쪽 111km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 스트린다호에 화재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구축함 메이슨함이 구조 요청을 받고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로 향하던 이 선박이 경고에 응하지 않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약품 제공을 이스라엘이 허용할 때까지 이스라엘 항구로 향하는 모든 국적 선박들이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항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9일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들을 국적에 관계없이 공격 목표로 삼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격에서 미국이 공급했던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합법과 국제법 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에서 군이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법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안보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더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speak to hypotheticals. I will say that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at has been our policy all along.
밀러 대변인은 11일 최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과의 외교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캠벨 지명자의 회의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지명자는 지난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베트남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다며 그 이후로 북한은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시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급할 게 없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결정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 가능한 여러 도구를 검토하고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1일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 부차관보는 11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KI에서 열린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등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watching very carefully. What Russia is doing not only with North Korea but also with Iran and with China.
김 수석 부차관보는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지만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헌장뿐 아니라 스스로 동의한 다양한 안보리 결의들을 이렇게 자주 위반하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결의들도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자발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So we are concerned and we will look at the array of tools that are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think we will also be working very closely as we have been.
김 수석 부차관보는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연합 EU 파트너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요 7개국 G7의 다른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매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으로서 미한 동맹 70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It's really become something quite different in the last few years. I think we're now positioning the relationship.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김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미한 관계의 성격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 미한 관계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함께 기여하고 서로 이익을 얻으며 서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관계의 미래에 매우 낙관적이며 나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의 공공외교 관련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미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예를 들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화적 정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 콘텐츠에 보다 현대화된 미한 관계가 반영되도록 가능한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 축사에 나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에서 경제, 과학,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BBC noted, the popularity of cultural phenomenon creates a virtuous cycle. In our case, the popularity of K-pop,
조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현상의 인기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POP과 드라마, 영화의 인기는 음식과 언어, 패션 등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POP의 인기는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정부의 어떤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지혜 한국 외교부 문화협력대사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이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recent reasons that Korea's really popularity has been able to thrive, I believe, is the fact that one of the
손 대사는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 존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깊은 인식이 수천 년 된 한국 문화의 창의성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여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미한 동맹이 추구한 민주주의 노선이 K-콘텐츠라는 창의적인 문화 현상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공공외교가 미한 동맹에 회복력과 능력을 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미국인이 상당히 많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학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어린 연령층을 교육하는 것을 공공외교 정책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1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추가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미한 양국을 비롯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의 군비 증대는 민생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뿐이며 북한의 안전한 환경과 발전 도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지되어 있는 제3국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저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해 국제사회 내 북한 인권 논의가 재점화됐음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활용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안보 협력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안보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 모두 북한의 위협과 영내 중국의 도전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각자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셈법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도 세 나라가 안보 분야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is a very positive and significant step forward.
특히 이번 회의가 지난 8월 미한일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리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미한 핵협의 그룹과 안보협의회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등과 함께 3국 간 공동대응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안보수장 간 만남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해 북한 문제와 영내 안보 이슈에 대해 세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자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긍정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이버 분야 대응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의 사이버 관련 위협의 위험에 대해 3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위한 자금 조달은 물론 간첩 활동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 표적 공격, 한국 등의 방어 시스템 침투, 정권을 위한 암호화폐 탈취 등의 사이버 공격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측면에서 핵무기보다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3국이 북한의 위협과 도전 대응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현재 미한 간 여러 실무 그룹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새 대북 이니셔티브가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 나라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전략을 조율하면 각국 사이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그룹이 구체적인 사이버 대응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은 9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안보수장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 이니셔티브의 골자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 우주와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후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안보 협력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미군은 동맹국과 5년 단위로 훈련을 계획한다면서 미한일 3자 연합훈련도 이번 조치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mally, with our allies, we project our training out to 5 years. Now what we're going to do is schedule trilateral exercises.
대표는 미국이 이미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있어 세 나라가 함께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 유지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일 연합훈련 정례화는 3국 안보협정이 행정부를 초월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훈련이 한번 실시되면 세 나라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3국 안보수장들이 권위주의 독재국가인 북중러 밀착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외교전략을 공동 수립하는 데 합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교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갈등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은 비슷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가치에 기반한 미한일 3국 협력이 이익을 위해 뭉친 북중러 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In my view, the alliance between the U.S., ROK, and Japan is much stronger.
그러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3국 간 공통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은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가 향후 쿼드나 오커스 같은 역내 안보협력체들의 역할을 보완, 강화하는 성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안보수장 회의가 그 주춧돌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hope we're moving in that direction. We've had cooperation for a long time, but this is a much stronger.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은 역내 다른 협력체와 달리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협력이라면서 이번 회의는 지금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나 조치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현 시점에서 나온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확실한 도구라기보다 북핵의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분야와 경제 제재 조치와 집행을 강화해왔다면서 그러나 근본적 질문은 현 시점에서 과연 압박과 제재 강화를 통해 비핵화가 가능한가이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gets back, I think,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is denuclearization really even possible?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자원을 전용해 군사력 증강에 쏟아붓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제재 회피를 통해 경제적 압박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등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점점 행동을 굳혀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제 및 사이버 제재를 통한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등 미한일 3국의 안보 공동 대응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 및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안보수장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첫 발을 뗀 만큼 향후 회의에서는 압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을 실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대북 행동으로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며 미군을 비무장지대로 복귀시켜 순찰을 강화하고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 국가안보기구의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담당할 역내 동맹 간 새 연합전투사령부를 서울에 창설하고 역내 외교 안보 역량을 총괄할 동맹 간 슈퍼대사직을 도쿄에 신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에는 동북아 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 참여센터 건립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내 안보와 외교, 경제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로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 실시를 꼽으면서 정보 유입은 김정은에게 실존적 위협이며 그의 전략이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really implement an information campaign to get information to the Korean people. The fact is,
테렌스 로리그 교수도 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시작으로 법적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 북한 내 정보 유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very interesting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 강화 활동은 북한 정권의 권위주의적 억압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차후 미한일 안보수장 간 회의를 통해 대북 이니셔티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명수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자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한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정상 가동하도록 추진하고 단연간에 걸쳐 미한일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행동하는 동맹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합참 의장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행위가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연대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대응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미국 의회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 본토 위협에 관한 의회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조정 합의를 마치고 최근 공개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과 이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한반도 관련 조항과 문구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하원 통과안에 있었던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은 단일안에 담기는 대신 법안 보고서에 관련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한 합의 과정에 참여한 군사위원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서는 빠졌지만 단일안 보고서에 1952년 11월 일본해 상공에서 공중전을 수행한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적 행동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NDAA 보고서에는 단일안에서 빠졌지만 의회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문구가 담깁니다. 한편 단일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매년 포함되는 미한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 외에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단일안은 국방장관이 법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180일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본토 방어 강화 노력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및 기타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최신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휘체계와 군태세를 평가해 체계 조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현 조직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7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2024 회기연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주제로 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단일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strong, forward-looking bill that I think we can all be proud of. This NDAA is laser-focused on the threats we face.
이어 이 법안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부터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협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는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것으로 의회는 매년 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기업 시설들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러 간 군사 분야 등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남북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는 위성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이 현재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시설이 30여 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10여 곳에 불과했는데 반년 새 3배로 증가한 겁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에 이어 최전방 소초를 재건하고 공동경비구역 사병의 재무장, 서해쪽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최근 행동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대응 태세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란 긴장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군사적인 도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대단히 절제된 그런 대응을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11일 투자 규제로 통하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일부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했다며 통일부는 이 문제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검찰은 해당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검거됐던 민간단체 회원들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러 간 밀착과 관련해선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정황이 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군사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건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장관은 북러 간 거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살상 무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파견 움직임과 관련해 이 또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관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지난달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을 방문해 관광, 통상,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숫자가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180여 명으로 늘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해외 탈북민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난민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소장 접수 거부로 진척되지 못했던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의 대북 소송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송 통지마저 묵살했다는 지적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돼 궐석 재판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소송의 피고인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기관실은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최근 게시한 문건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됐지만 피고 북한은 이 소송에 대해 변론하거나 방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 측이 평양의 북한 외교당국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법원은 지난 10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 고지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법원 서기관실은 X를 통한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한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조만간 법원에 궐석 판결을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궐석 판결 승인과 더 나아가 승소 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법원까지 북한의 궐석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번 소송은 북한에 대한 소송이 소셜미디어로 고지돼 판결까지 내려지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또 X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이 공식 전달된 만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는 최근 재판부로부터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대체 송달 방식을 이용해 북한의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는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X를 통한 소송 사실 고지를 사례로 들며 배 씨 측도 동일한 경로를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미 의원들의 서한에 관련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11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지난 8일 미 의원들이 풀커 트류크 최고대표에게 발송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서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사무소는 중국 대표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포함한 성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루런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 제리코 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은 볼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 의원들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원 스틸 의원은 VOA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탈북민들이 고문과 강간, 강제노동,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유엔이 어떠한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By sending these innocent people back to North Kore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ubjecting North Korean escapees to torture, rape, forced labor, and death. Now is the time for the United Nations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앞서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지난 10월 9일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탈북민 2천여 명이 중국에 구금된 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인 라즈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무려 21척이 드나든 건데 밀착한 부두에는 이번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쌓였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플레인랩스가 9일 북한 라즈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95m 길이의 대형 선박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선박이 정박한 곳은 중국 전용 부두입니다. 7일과 8일자 사진엔 텅 빈 현장이 찍힌 것으로 볼 때 선박은 8일 촬영 시점 이후나 9일 중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이 밀착한 부두에선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도 발견됐습니다. 컨테이너는 부두 끝부분을 따라 약 150m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선박이 보이지 않는 바로 옆 북한 전용 부두에도 중국 전용 부두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물체, 즉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조만간 이곳에 또 다른 선박이 들어올 것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라진항에는 총 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날 선박이 정박한 중국 전용 부두는 가장 북쪽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전용 부두는 가운데와 남쪽에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백악관이 라진항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후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에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20척의 선박이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21척으로 늘어납니다.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만큼 100일 남짓한 기간에 약 12,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이 주한미군군인 최근 한반도 밖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이 역외 임무 수행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철통 같은 공약을 뒷받침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레이첼 보이트라고 미 공군 공보관 겸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 자문가는 지난달 한반도 밖에서 실시된 싱가포르 공군과의 연합훈련에 70군이 참여한 것이 주한미군이나 그 임무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이트라고 공보관은 이번 훈련이 추후 역외 임무 수행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냐는 VOA 질문에 9일 70군의 한반도 역외 훈련 참여는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VT라고 공보관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지상과 공중에서 여러 장소와 시나리오 그리고 다양한 기종에 대비한 어렵고 현실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한 훈련의 대부분은 한반도 영공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을 보강하는 코만도 슬링과 같은 추가 훈련 기회에 참여할 때도 있다며 미70군과의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동북아에서 한국의 자주권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경기도 오산에 주둔한 미70군 제51전투비행단의 전투기와 조종사들은 지난달 6일에서 24일 싱가포르 파야레바르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에 참여했습니다. 코만도 슬링은 미 공군과 싱가포르 공군 전투기 부대의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위해 1990년 시작된 연례 양자연합훈련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브이트라고 공보관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 혹은 군산공군기지의 미 70군 전투기는 2006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8년에도 코만도 슬링 훈련에 참가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역외 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4년 연속 북한을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엔은 국제직원들의 조속한 북한 복귀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지원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2024년도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11일 공개한 국제인도지원개요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이후 4년째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에리카 네코 오차 대변인은 이날 4년 연속 북한이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2023년 남은 기간과 2024년에도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엔 직원들의 북한 복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네큐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21년과 2022년도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하며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한편 이라 오차는 2024년에 72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464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1억 8,10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상원이 오는 1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또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에 앞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대정부 질의를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이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상원에는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별도의 국무상이 없기 때문에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의회는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7일 북한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안보 태세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인권 침해, 북한과 중국 관계, 불법적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온 북한의 이런 새로운 능력들은 이제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태세가 글로벌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발전으로 역내 위협에서 글로벌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으며 이런 시험들은 북한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역내 미국과 한국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화학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이버전 능력도 눈에 띄게 발전시켜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 재개 시도를 무시하고 있으며 202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여러 결의를 통과시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다자 제재 체제를 구축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유럽연합, 영국 등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롭고 광범위한 제재 회피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도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폴커 트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억압을 견뎌냈지만 현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정권의 지속적인 군사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내 및 해외 강제 노동 등을 통해 획득한 재원과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생산에 전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영향과 관련해선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의 군수품 판매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현금이 부족한 북한 정권의 금고를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미사일과 기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다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영국 정부가 한국과 처음으로 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국방협정을 포함하는 공동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재를 위반해 북한으로 물품 등이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사무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거론하며 이번 대정부 질의는 상원에서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 이슈가 되게 이번에 한국 대통령님도 왔다 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만큼 위협의 존재가 높다는 겁니다.
조 사무국장은 불법적인 무기 생산을 위해 북한에서 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생산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쓰여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탄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됩니다. 1948년 12월 6일부터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도록 각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총회 승인을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는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로 한국의 유엔 승인이 담긴 결의안 제195호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제2항은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한국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내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또 임시위원단의 임무를 계승할 새로운 유엔위원단을 설립해 통일을 촉진하고 분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863년 12월 10일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태어납니다. 뭉크의 가정은 19세기 노르웨이에서는 상류 계급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찬 뭉크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뭉크가 5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집안은 불행해졌습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성격이 괴팍하게 변했으며 어머니 대신 가정을 맡아 돌봐주던 한 살 위의 누나도 뭉크 나이 14살 때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뭉크는 이런 환경에서 죽음을 응시하는 내향적 성격 형성이 이루어졌고 소년 시절의 힘든 경험은 일생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비극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통, 죽음, 불안 등을 주제로 해 내면 세계를 그렸으며 1893년 작품 절규는 뭉크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작품 절규에 관해 뭉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밑으로는 강줄기가 돌아나가고 있었다. 마침 해가 떨어지려던 때여서 구름이 핏빛처럼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절규가 자연을 꿰뚫으며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절규를 정말 들었다고 생각했다. 다리 위에서 공포에 휩싸인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인물은 바로 그 절규에 필사적으로 귀를 막는 형상입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평생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간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